오늘 저는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참 믿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하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그러한 어떤 주제가 이 믿음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참 믿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이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몇 가지를 먼저 저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다뤄져야 되는 것은 필연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 진정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사항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문점을 말씀으로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질문의 내용이 2절, 3절에 나옵니다. 2절, 3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여러 가지 일을 요한이라는 그 세례 요한이 옥에서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의 내용을 보면은 그냥 세례 요한이 자기들의 제자를 통해서 질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질문 어떻게 보면은 타당한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의구심에 찬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으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또 성령의 지시를 따라 예수님한테 세례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사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사람, 처음으로 증거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다 가버렸을 때 자기들의 제자가 예수님한테 다 가버린 것을 놓고 질투하거나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기의 신분을 잘 알았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오신 자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줬습니다. 성령의 지시에 따라 자기 자의로 예수님한테 세례를 준게 아니라 성령의 지시를 따라 세례를 주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요. 의심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 제자를 보내서 여짜오되 예수님께 자기들의 제자를 보내서 여짜입니다.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 기다리오리까? 지금 자기가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어요. 성령의 지시에 따라 세례까지 줬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신이 오실 그이가 메시아를 말하고 있어요. 이 오실 그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표현입니다. 유대인 사람들이 이제 그 메시아가 오면 그 선지자,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 그런 의미에서 그이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말하고 있어요. 오실 그이가 우리가 기다려왔던 우리 조상적부터 모세적부터 모세가 예언했던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해놓고선 지금 이런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기다리오리까? 의심하고 있어요.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그런 감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었을 거예요.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름대로 아 이분이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제자를 통해서 들었던 것을 들으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이 100% 메시아다라는 확신을 갖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이 사실 성경적인 메시아관은 아니었어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관도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나름대로 예수님은 뭐 정치적인 메시아, 유대인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려나게 할, 해방시킬 그런 메시아.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죠.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하면서 이렇게 심판,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런 심판을 예고하는 예언을 바로 이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불과 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이런 심판을 하실 텐데 지금 그런 현상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시는 어떤 결과적인 어떤 현상, 결과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엔 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것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심에 찬 질문을 자기 제자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성령 충만했던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의구심에 이런 눈초리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의심했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대해서 많이 나름대로 알 수도 있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심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의심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의심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의심이나 의구심, 질문 사항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질문이 나름대로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의심을 갖고 의구심, 뭐 질문을 갖는 거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를 위한 의심의 눈초리로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거 말고요. 정말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질문이나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를 성경은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인 나름대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의구심에 대해서 가지고 해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지금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 요한이 가지고 있는 질문,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100%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 의심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의 대답이 어떤 대답이냐는 거예요. 논리적인 대답이냐는 거예요. 납득이 되도록 하는 대답이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지금 예수님은 설명을 해주지 않았어요. 더 다른 뭐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이시다, 자기가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구체적인 설명, 납득을 할수 있을 만큼 이론적으로,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변명하지도 않으세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한그 이유에 대해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런 일은 이런 이유 때문에 메시아로서 이렇게 했다, 이런 말을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변명이나 이유나 설득력이 있는 대답을 해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했냐면은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근데 요한에게 알리는 것은 이미 그들이 다 봤어요. 요한의 제자도 다 봤고 요한도 익히 들어서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을 또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을 뻔히 다 지금 요한도 옥에 갇혀서 이미 다 들은 것을 다시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구약에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을 함축한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이사야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맹인이 볼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인위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고 이렇다,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다 어두절미 다 끊어버리고 나는 약속의 말씀,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그 성취를 이루러 이 땅에 이루려고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어떤 의구심을 예수님은 반박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말씀으로 대답하세요. 말씀을 정리해서 함축해서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그에게 정리해서 함축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다시 말씀해서 어떤 의심점에 대해서 의심을 설명하기보다는 그 의심을 해답해 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사람들이 의심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의심, 기독교 진리에 대한 의심, 여러 가지 질문과 의심과 의구심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의심이 생겼을 때 어떤 분들은 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해답은 어떤 사람들부터 논리적인 어떤 대답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구심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에 대한 어떤 의구심, 신앙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케티시즘, 어떤 회의, 신앙에 대한 회의, 의심, 의구심 이런 것들은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갈 때만 거기서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의심,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고 완전히 트러스트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설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심이나 의구심, 믿음 생활할 때 가지고 있는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회의와 의심 이런 게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돌아가야 될 곳이, 해답을 발견해야 될 곳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 해답을, 의심에 대한 해답을 잘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해답을 다른 곳에서는 해답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대답을 잘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어떤 신앙의 믿음으로 가기 위한 어떤 의구심이나 의심들의 그런 마음들, 질문들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은 항상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그럴듯합니다. 어떤 이성을 토대로 해서 논리를 통해서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해답을 찾으시며 신앙생활 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위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해답해 주고 난 다음에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메시아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사람은 이 세례요한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정말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관을 그는 온전히 갖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져 있던 그 말씀에 대한 것도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연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지금 세례요한은 잘못하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뻔했어요. 물론 나중에는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메시아관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깨닫지 못할 때 사람들은 실족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 그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와 다를 때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자기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관 다를 때 사람들은 실족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자로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단순히 자기들이 처해져 있는 어떤 경제적인 압박이라는 어떤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그 정도 정치적인 지도자로 알고 있었을 때 그렇게 해주지 않는 자기들이 처해져 있는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주지 않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할 때 어떻게 됐어요? 실족했어요. 아,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구나. 병이나 고치고 좋은 말이나 하고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관과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메시아로서 말씀을 천국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고 치유하고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처해져 있는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구원해 줄 그러한 메시아로 기다려왔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관이 다르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또다.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실족한다는 거죠. 오늘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신나는 일이 많이 생기고 수지 맞는 데더라 교회 가니까 어려워요. 잘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생활은 똑같이 그대로 가요. 비즈니스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되어지는 건 여전히 어렵고 뭐 자녀나 뭐 가정이나 하나도 변한 거 없습니다. 뭐 예수 믿으면 왜 이런 거지? 좀 더 낮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실족합니다. 마음에 시험이 듭니다. 교회 다니기 싫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싫고 귀찮고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아유, 한 번만 교회 빠지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솔솔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시죠? 솔솔 있으시죠? 교회를 좀 빠지고 싶으신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면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도 별반 차이 없다더라. 예수 믿는 게왜 이렇게 힘든가?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산다는 것을 모를 때 또한 우리는 실족합니다. 예수님 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그 삶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걸 모를 때 우리는 안일한 삶에 빠져서 실족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에서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산다라는 그런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이 때로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자기 자존심도 내려놔야 돼요. 자기 생각도 포기해야 되고 나의 권리 이런 것도 다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자아를 철저히 어떻게 될까요? 죽여야 돼요. 나의 자아를 포기해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멀쩡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대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자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아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무슨 주장을 할게 있겠어요, 우리가. 다 죽은 사람이. 그 말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어떤 권리나 우리의 생각 이런 걸다 포기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살아있으면요, 우리의 혈기가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게 살아있으면 절대 우리는 못 부인합니다. 우리 계신 성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있으면요, 절대 우리 자신 못 부인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 굉장한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내가 난데 어떻게 나를 부인해요? 내가 난데 나를 부인한다는 건한 가지 조건이 되어질 때, 충족되어질 때 가능합니다.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 내 권리 다 포기하고 나를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나를 부인 못해요. 나라는 사람이,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 자아 가지고는 주님을 쫓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반대가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자, 충족받는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충족하고 만족받는 자가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실족한다는 말은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Fall away. 그래서 이 실족하게 돼가지고 떨어지게 돼가지고 완전히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실족하는 자예요. 궁극적인 면에서. 아주 끝까지 놓고 본다면 예수 안 믿는다는 게 뭐냐면 실족한다는 거예요. 예수 교회 생활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합니다. 에이, 예수 믿는 게뭐 이래. 나 예수 안 믿어. 에이, 나 교회 관심 없어 하고 실족합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예수님도 안 믿겠다고 합니다. 끝까지 그렇게 가면 그 사람은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실족입니다. 실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은 신앙생활하다 약간 마음에 상처받아서 그게 실족이 아니에요. 원어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실족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실족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지 못하는 게 실족입니다. 성경적인 메시아관을 갖지 못하는 게 실족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새 생명이 없는 자가 실족한 자입니다. 영혼이 떨어져 나가는 자, 이게 바로 실족한 자예요. 그래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뭐라 했어요? 아니하는 자, 부정입니다. 실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아니하고 충족하고 만족하고 그 가운데서 참 충족을 받는 자, 자족하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관이 바로 되어 있는 자입니다. 성경적 그리스도관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 이거 구약에서 말했던 것을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어떤 증거를 필요할 필요가 없이 나는 이것 때문에 그 구약에서 예언한 것을 성취하게 온 사람이 그런 메시아다. 그거 더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거나 변명하거나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한 메시아로 알고 믿는다면 실족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관건은 뭐냐? 문제는 뭐냐? 그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로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관건이.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 만족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예전에 제가 마태복음 초반부에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물질적인 결핍이 아니라 영적인 결핍입니다. 영적인 결핍은 내가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한 결핍입니다. 이런 것을 느끼는 자. 이 심령이 가난해서 영적인 바닥 상태, 빈곤한 상태,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예수님으로만 채워지기를 원하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난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런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나의 영적 궁핍, 나의 영적 갈급함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워질 때, 만족되어질 때 저는 행복합니다.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선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만 채워짐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예수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없으면 난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 만족함을 누리며 행복해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했다가 실족하지 않고 만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한때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어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다 죽이고 싶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다 감옥에다 가두고 죽여버리고 싶었고 싹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싹쓸이해서 다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잔멸할세. 요즘에 새벽기도에서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요. 거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한다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보면 destroy, 파괴한다, 없애버린다. 아예 짐승을, 어떤 동물 짐승을 완전히 파괴해서 없애버리고 아주 망가뜨려버리고 제거해버린다. 이게 잔멸한다는 말이에요. 원어적인 의미로. 교회를 완전히 부서뜨려버려서 없애버리겠다고 사도 바울이 작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는 그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이 처해져 있던 상황에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는. 사도 바울에게 예수는요, 그 당시에, 바울이 되기 전에 사도 바울에게 예수는 뭐였는지 아세요? 이단입니다, 이단. 이단 괴수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 잡아다 죽여버려야 돼요, 이건. 그러니까 다 교회를 잔멸했어요. 다 잡아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보면은 옥에 가두어버렸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불신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다 이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됩니다. 변화되죠. 그러나 그가 변화되기 전에 그의 삶을, 모습을 디모데후서 전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니. 얼마나 그가 포행을 심하게 했으면 아주 이런 극렬한 아주 회방, 핍박자, 포행자, 이런 아주 강한 어투로 자기 자신을 과거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삶을 설명하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실족해서 자기가 예수 믿는 자를 다 회방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핍박하면서. 포행자, 아주 그냥 뭡니까? 이런 걸다 하는 거죠. 회방하고 핍박하고 아주 물리적인 아주 제재 조치를 가하는 게 포행자입니다. 모든 악을 다 하는 것입니다. 포악한 행동을 하는 게 포행자입니다. 예수가 싫어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이 설 만큼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어요. 다 죽여라. 내가 증인을 설 테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저 스데반 죽여. 다 죽이라고. 예수 믿는, 이것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만난 다음에 믿음과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겨줘서 주셨다라고도 고백합니다. 그가 예수님으로 실족했던 그가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가 빌립보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는 더 이상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하고 충족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자족한다. 스스로 만족한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이런 배고픔을 경험해도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왜? 자족했기 때문에. 왜 자족했을까요? 스스로 만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제 실족한 삶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새 생명을 가지고 행하는 자로서, 그런 실족한 자가 아니라 자족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족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충만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침노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침노하는 믿음의 자세. 11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이전 시대가 아닙니다.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이제 세례 요한이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계시는 지금까지 은혜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이 은혜 시대는 이 천국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 천국은 우리가 저 세상에 가서 있는 저 천국을 말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구원받는 우리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지금서부터 이 모든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 성경적인 천국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 나라가 지금 천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에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이 완전한 천국은 아닙니다. 불완전한 천국입니다. 근데 왜 천국이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이 뭐예요? 예수님의 다스림, 통치 받는 것이 천국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은 완전한 천국이 아닙니다. 이 천국은 불완전한 천국입니다. 나중에 주님이 오시는 저 그날, 그 나라, 그 완전한 천국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천국이 이중적인 면이 있어요. 여러분, 이 천국,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은 여기 보면은 침노를 당한다는 것. 사실은 이게 또 헬라어 원문적인 의미에서 제가 말한다면 이 침노라는 게 비제타이라는 말인데 이걸 문법적으로 제가 설명하면 좀 깁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이게 부정적으로 이게 뭐 말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침노를 당한다. 수동태가 아니라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침노를 당한다는 이런 어떤 부정적인 여기 우리나라 말 성경처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어떤 대적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반대 세력에서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천국이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비록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우리 이 믿는 전체적인 천국이라는 이 바운더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면 그 영역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침노를 당하는 곳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침노를 말하고 있어요. 이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쟁취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면에서. 그래서 NIV 영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다. 이 헬러 이 중간태라는 문법을 사용해서 해석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힘있게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는데 그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는 긍정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힘있고 위엄어미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받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나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나라의 기업을 소유하고 쟁취하는 이런 삶이 바로 침노를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이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그래서 우리가 취득한다, 빼앗는다, 얻는다,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얻는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긍정적인 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성도들로서 침노하는 것 같은 그런 열의와 열정과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이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은 힘과 능력과 은혜로 감당하는 삶입니다. 마치 침노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열과 성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피동적으로 신앙생활 이 정도 차원에서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침노당한다는 말에 그걸 역으로 해석해 볼 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과 성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기업을 얻는 자로서 하나님의 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믿음의 자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자의 성도들의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렇게 열과 성의로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